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22 비주얼 소스 세이프 시작합니다. 바로 전 에피소드인 ED 클리어 케이스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듯이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상용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꽤 많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는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도 뛰어들게 됩니다. 비주얼 소스 세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용 VCS라고 할 수 있는데 비주얼 소스 세이프를 얘기하려면 1990년대 초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듣는 분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옛날 얘기기도 하고 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에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설립을 했고 1981년에 MS-DOS를 IBM 운영체제로 납품하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GU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자 MS-DOS용 그래픽 운영체제로 윈도우즈 1.0을 1985년 11월에 출시했고 1990년에 윈도우즈 3.0을 출시하면서 16개월 동안 200만 카피를 판매하게 되는 큰 성공을 거두고 상업적 성공을 거둔 최초의 윈도우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즈가 성공을 거두면서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개발 환경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1년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한 비주얼 베이직 언어와 통합 개발 환경 IDE를 출시하게 되고 비주얼 C++도 1993년에 출시하면서 개발 환경을 GUI 환경으로 바꿔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90년대 초라는 것은 윈도우즈 생태계에서는 DOS에서 GUI 환경인 윈도우즈로 크게 옮겨가고 개발 환경도 GUI로 옮겨가는 그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나온 대부분의 VCS는 CLI 중심이었지만 윈도우즈를 중심으로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 등의 GUI ID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에게는 기존의 이 CLI 중심의 VCS는 접근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트리 소프트웨어의 소스 세이프?
이 시기에 브라이언 해리라는 사람이 캠 펠더, 레리 아이버슨과 함께 1992년 초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원트리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브라이언 해리가 1988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몇 년 뒤인 1992년에 창업한 것을 보면 대충 나이가 20대 중후반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원트리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생산성 도구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서 소스 세이프라고 부르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곧 이어서 원트리 소프트웨어의 주력 제품이 되게 됩니다. 이 소스 세이프는 당시에는 드물게 윈도우즈 GUI 기반으로 동작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소스 코드의 체크인, 체크아웃, 히스토리 보기, 디프 보기 같은 기능을 모두 GUI에서 클릭만으로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주얼 베이직이나 비주얼 C++ 개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이나 비주얼 C++와의 통합을 지원하는 확장 인터페이스까지 제공해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UI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소스 세이프는 데이터베이스가 공유 폴더 기반이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드라이버 위에서 아주 쉽게 구성할 수 있었고 한 번에 한 명만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잠금 모드를 기반으로 동작했기 때문에 충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단순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장점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소스 세이프의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스 세이프는 출시 후에 버전업을 하면서 뭐 DOS, OS2, Windows, Windows NT, Mac, 유닉스 등 다양한 OS를 지원하게 되는데 GUI를 사용해서 당시에는 버전 관리에 혁명을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소스 세이프.
원트리 소프트웨어가 창업되고 2년 뒤인 1994년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원트리 소프트웨어를 인수하게 됩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찾기가 좀 어렵지만 소스세이프가 윈도우즈 GUI에 큰 장점이 있고 비주얼 베이직이나 비주얼 C++ 개발자에게 아주 편하다는 부분이 이번 인수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에서 ICS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델타라는 버전 관리 도구를 1980년대부터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구를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조직도 커지면서 사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윈도우즈로 변해가는 그 환경에서도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불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스세이프를 인수하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소스세이프를 메인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내부에서는 델타를 소스 디팟이라고 부르는 퍼포스류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소스세이프의 인수가 내부 소스 관리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산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스세이프를 인수한 뒤에 윈도우즈 계열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모두 중단하고 바로 연말에 마이크로소프트 소스세이프 3.1을 발표하게 됩니다. 인수 후에 한 달밖에 안 지난 시점을 보면 인수했던 소스세이프에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버전도 이어간 거죠. 3.1이니까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가격은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 기준으로 499달러 하나로 하면 현재는 한 70만원 정도라고 지금 환율이 좀 높으니까 70만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메인소프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소스세이프 포 유닉스도 만들게 되지만 소스세이프의 주 사용층은 윈도우즈 개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5년 9월 비주얼 소스세이프 4.0을 출시합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소스세이프를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 도구들과 똑같이 비주얼 소스세이프로 리브랜딩한 것으로 보이고 앞에 비주얼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주얼 소스세이프라는 이름으로 더 훨씬 잘 알려져 있습니다. 4.0부터는 윈도우즈 95, MS-DOS, 윈도우즈 3.1, 윈도우즈 NT뿐만 아니라 맥킨토시까지 다시 지원하기 시작했고 메인 소프트 코퍼레이션과 아까 얘기한 그 공동으로 개발한 비주얼 소스세이프 포 유닉스를 통해 유닉스 운영체제도 같이 지원했습니다.
비주얼 소스세이프의 동작 방식.
이 비주얼 소스세이프는 동작 방식이 좀 특이한데 그래서 동작 방식과 구조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주얼 소스세이프는 src 세이프, 소스세이프죠. src.ini라는 설정 파일에 읽어야 할 디렉토리와 파일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고 users.txt 파일에 사용자 정보와 권한 정보를 관리하고 그리고 데이터, users, 백업 등의 디렉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스 관리에 대한 데이터는 데이터 디렉토리 아래에 A부터 Z까지 26개 알파벳이 26개죠.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까지 26개의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아래에 실제 파일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 세이프는 달러 슬래시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루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루트를 달러 슬래시로 이렇게 별칭을 만든 거죠. 이 프로젝트 루트는 AAAA, 그러니까 A가 8개, AAAA, AAAA, 이렇게 A가 8개로 된 파일과 A가 7개, .a, 말로 하기 어렵네요. AAAA, AAA.a, 이 파일의 쌍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파일 형태가 되게 특이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대문자 A가 8개로 된, 그러니까 파일명의 길이는 그냥 8자예요. 8자로 고정인데 확장자 없이 대문자 A로만 8개 된 파일과 대문자 A가 7개 있고 .a로 된 확장자 2개의 파일이 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없는 대문자 A 8개의 파일은 로그 파일인데 파일에 대한 기록과 메타데이터 등이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a로 끝나는 확장자가 있는 파일은 가장 최근에 체크인된 파일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루트의 얘기고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하면 파일을 추가하게 되겠죠. 다른 파일을 추가하면 이번엔 BAAAAAAA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8자리니까 대문자 B가 하나 있고 대문자 A가 7개 있는 그런 파일이고 아까 이 확장자가 없는 파일은 로그 파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쌍이 되는 그 바이너리 파일이 있죠. 실제 파일을 가진 그 파일은 이제 BAA, B에 A가 6개, .a 엄청 헷갈리죠. 보면 쉬운데 뭐 이런 형태가 날지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 B하고 A 6개, .a 이 파일과 쌍으로 되어 있고 누군가 이 파일을 체크아웃해서 수정 후에 다시 체크인을 하면 확장자가 없는 BA 6개로 된 이 파일은 그대로 있고 뭐 내용 업데이트 되겠죠. 그리고 BAA.b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는 .a였는데 이번엔 .b가 됐죠. 그래서 확장자가 없는 로그 파일은 그 이름이에요. B하고 A 7개가 붙은 요 이름과 요 파일을 가리키는 어떤 이름이 되고 요거와 쌍이 되는 파일은 체크인이 될 때마다 최신 복사본이 .a가 됐다가 .b가 됐다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 저장이 돼 있다가 파일이 수정되고 다시 체크인이 되면 이번엔 .b가 생기면서 거기에 저장이 되고 .a는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저장을 하면 이번에는 .a가 다시 생성되고 .b를 지우고 이렇게 번갈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메타데이터 파일과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데이터 디렉토리 아래 A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까지의 폴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파일이 추가될 때마다 A부터 Z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루트가 A 8개가 되고 첫 번째 파일이 B에 A 7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파일은 CA가 되고 그 다음은 DA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Z하고 A 7개 있는 끝까지 다 가면 이번엔 두 번째 자리를 사용해서 AB AAA가 되는 이 형태. 대충 알겠죠? 엑셀에서 A부터 Z까지 갔다가 AAA하고 ZZ 가는 그런 방식을 파일명에 사용하게 되고 이 각 파일은 그 데이터 폴더 아래 그 첫 번째 그 알파벳에 따라서 A부터 Z로 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별로 폴더가 26개가 있고 그 아래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장자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면 7자리라고 하면 하나의 폴더 안에 알파벳이 26개니까 80억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지만 당시 윈도우즈의 파일 시스템인 PET16이나 PET32는 한 디렉토리에 65,534개의 파일까지만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경우의 수를 다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 알파벳 8자리를 사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확장성이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OS 자체의 제약도 있고 26개의 디렉토리 다 합치면 한 170만 개 정도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70만 개의 파일이죠. 한 프로젝트에 당시에는 이 정도로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매우 간단한 구조였기 때문에 요 설정 파일들하고 디렉토리만 백업을 해두면 소스 세이프의 저장소를 그대로 복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비주얼 소스 세이프는 이렇게 구성된 디렉토리를 별도의 서버 구성 없이 네트워크 공유 디스크로 만들거나 유니버셜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부르는 UNC 경로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동작 구조였습니다. UNC라는 것은 저희가 디렉토리 탐색을 할 때 이제 슬래시로 뎁스를 나누는데 맨 앞에 슬래시 두 개하고 서버 이름하고 슬래시하고 공유 이름 이런 식의 이제 네이밍 컨벤션을 가지면 네트워크 상에서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는 그 표준화된 방식을 UNC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윈도우즈에서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공통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마치 내 디스크에 마운트 된 것처럼 그 네트워크 디스크가 제 디스크처럼 표시가 되죠. 그렇게 공유해 놓고 아까 말한 그 디렉토리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저장소의 디렉토리에 접근해서 사용할 파일에 대한 잠금 및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었고 당연히 공유 방식이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잠그고 수정을 한 뒤에 다시 체크인을 해야 됐습니다. 아까 파일 저장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약간 예상했을 수도 있지만 비주얼 소스 세이프는 커밋 단위로 여러 파일의 변경사항을 한꺼번에 묶는 방식이 아니라 파일 단위로만 히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파일 단위로만 커밋이 묶이는 거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아까 그 구조도 잠금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절대 발생하지 않고 한 파일을 한 명만 수정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확장자 A, B를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하는 그런 심플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동작하는 비주얼 소스 세이프는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우면서 비주얼 스튜디오 등 윈도우즈 개발 도구와 잘 통합된다는 강점이 있었지만 단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팀에는 적합하지만 팀이 커지면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는 평이 일반적이었는데 공유 디렉토리 방식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뭔가 잘못하거나 클라이언트의 문제로 소스 세이프의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주얼 소스 세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망가졌다는 리포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성능에도 문제가 커지는 이러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브랜칭 기능이 꽤 약했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속도가 느리면 사용성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과거 히스토리를 검색하기도 쉽지 않으면서 삭제된 파일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코딩 호러라고 더 알려진 제프 에두드가 2006년에 작성한 소스 컨트롤 애니띵 버스 소스 세이프라는 글을 보면 윈도우즈 빌드 자동화 도구인 파이널 빌더라는 도구를 만드는 V소프트에서 진행한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1년 내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비주얼 소스 세이프가 1위를 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위가 비주얼 소스 세이프, 2위는 볼랜드 스타트 팀, 3위는 서브 버전, 4위는 프리 VCS, 5위가 CVS, 6위가 소스 기어 볼트, 7위가 QSC 팀 코히어런스, 8위가 마이크로소프트 팀 시스템, 9위가 퍼포스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시점이 2006년이기 때문에 아직 이 팟캐스트에서 다루지 않은 VCS나 뭐 사실 있었지만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그 새로운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설문조사 결과가 약간은 의아하긴 한데 아마도 설문조사를 한 회사의 특성이 윈도우즈 쪽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응답자도 윈도우즈 개발자들에게 많이 쏠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프 에두드는 이 설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비주얼 소스 세이프가 여전히 목록의 맨 위에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소스 세이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다른 많은 개발자들이 수년 동안 소스 세이프를 멀리하도록 경고해왔습니다. 훨씬 우수하고 저렴하면서 심지어 무료이기도 한 대안이 너무 많을 때 소스 세이프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은 고객을 방문하고 더 많은 개발자와 이야기할수록 소스 세이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마음을 오염시킨다고 믿습니다. 소스세이프는 프로젝트가 위험에 노출되는 동시에 안전과 통제에 대한 환상을 제공합니다. 소스세이프는 개발자에게 분기 방지, 베타적 잠금, 쉬운 연구 삭제와 같은 나쁜 습관을 가르칩니다. 소스세이프는 90년대 후반에는 완벽하게 적절한 소스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스세이프는 최신 소스 제어 관행을 반영하도록 아키텍처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버전인 소스세이프 2005조차도 1999년에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말하면 CVS에도 동일한 비판이 적용됩니다. CVS는 더 이상 최신 소스 제어 시스템이 아닙니다. 원자성 체크인의 개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소스세이프가 소스 제어에 대해 가르쳐준 모든 나쁜 점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스 제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절대적인 기반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깊고 넓으며 근본적으로 건전하지 않다면 정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비주얼 소스 세이프는 대부분의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가 모든 종류의 소스 제어를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훌륭해요. 그러나 요즘 소스 세이프의 구식 소스 제어 규칙을 고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팀 시스템, 서브 버전 또는 원하는 기타 최신 소스 제어 시스템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든 비주얼 소스 세이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으로 보면 1990년대의 비주얼 소스 세이프는 혁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의미가 있었지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너무 낡은 VCS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주얼 소스 세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이후에 비주얼 소스세이프 5.0, 6.0, 2005까지 릴리즈하면서 계속 개선을 해왔고 비주얼 소스세이프 2005에서는 기존 네트워크 드라이브 공유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까지 추가되긴 했지만 초기 개념에서 크게 발전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비판글을 쓴 제프 에드두는 코딩호러라는 블로그로 유명해서 국내에도 코딩호러의 이펙티브 프로그래밍이나 코딩호러가 들려주는 진짜 소프트웨어 개발 이야기라는 번역서도 출간되었고 저도 꽤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당시 제프 에두드의 글에서도 저도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 제프 에두드는 당시에 또 다른 유명 블로그인 조엘 스폴스키를 만나서 그 유명한 스택 오버플로우를 만들고 Q&A 네트워크인 스택 익스체인지까지 만든 사람이고 2012년에 스택 익스체인지를 떠난 뒤에는 디스커스라는 오픈소스 토론 플랫폼을 만들면서 자신만의 회사도 설립했습니다. 이 디스커스는 발음은 영어로 토론을 의미하는 디스커스이지만 스펠링은 D-I-S-C-O-U-R-S 이렇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제 발음 비슷하게 해서 장난치듯이 하는 그런 식의 네이밍이고 실제로 이 오픈소스 토론 플랫폼은 꽤 인기가 있어서 길랩이나 오픈AI, 도커 등 다양한 회사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토론 공간으로 이 디스커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프 헤드드가 등장해서 잠시 설명을 했고요. 비주얼 소스 세이프의 단점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2009년경에는 저도 윈도우즈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 중인 비주얼 소스 세이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에도 이제 거의 없는데 제가 그 블로그를 찾다 보니까 당시에 비주얼 소스 세이프가 너무 불편하다고 블로그에 글도 적어놨었습니다.
형상 관리가 서브 버전은 커밋 단위인데 반해 비주얼 소스 세이프는 파일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여러 개의 파일을 손댈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서브 버전은 커밋하면서 코멘트를 한 번만 남기면 되고 해당 리비전을 통해서 관련된 파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반해서 비주얼 소스 세이프는 파일 단위라서 체크인할 때마다 같은 내용의 코멘트를 남겨야 하고 이 코멘트를 통해서 관련된 파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비주얼 소스 세이프는 잠금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로그를 찍어보기 위해서 잠시 파일을 수정하는 것 때문에도 체크아웃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뭐 당시에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이 있진 않았기 때문에 제프 헤드두처럼 큰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도 꽤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 당연히 제프 헤드두의 글에는 동의하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반대하는 댓글도 많이 보입니다.
스테이션 서버.
비주얼 소스 세이프는 2006년에 나온 비주얼 소스 세이프 2005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새로운 버전을 내놓지 않고 2009년에는 비주얼 소스 세이프를 2012년까지만 일반 지원을 하고 2017년에 연장 지원도 종료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비주얼 소스 세이프를 종료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스 세이프 대신 팀 파운데이션 서버의 저사양 버전인 팀 파운데이션 서버 베이직이 비주얼 소스 세이프를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주얼 소스 세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뭔가 주력 제품으로 제대로 민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트리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뒤에 브라이언 해리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이 됐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소스 세이프를 만드는 조직에서 한 2년간 개발을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팀에 합류해서 마이크로소프트 .NET 프레임워크의 런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커먼 랭귀지 런타임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합니다. 이 CLR이라고 부르는 커먼 랭귀지 런타임 팀이 1998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NET 프레임워크는 2000년대 초반에 첫 버전이 나왔으므로 브라이언 해리가 이 .NET 프레임워크의 초기 작업에 함께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해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2년에 CLR팀을 떠나서 엔지니어링 팀 생산성에 집중하는 팀에 합류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협업 도구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팀 파운데이션 서버로 발전이 되고 첫 버전을 2006년에 팀 파운데이션 서버 2005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브라이언 해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디스팅귀시 엔지니어가 되고 팀 파운데이션 서버 작업을 계속하는데 2009년 브라이언 해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소스 세이프의 후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쪽 개발 환경에 제가 뭐 아주 친숙하진 않아서 그런지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버전 컨트롤 시스템의 일종으로 보고 있진 않았는데 팀 파운데이션 서버는 소스 제어뿐만 아니라 작업 항목의 추적, 빌드, 프로젝트 관리 같은 기능을 함께 제공하면서 ALM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계열의 제품이었고 이 팀 파운데이션 서버는 현재는 Azure DevOps 서버로 리브랜딩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소스 세이프는 2012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브라이언 해리를 통해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MS 내에서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로 전략을 새로 세우면서 비주얼 소스 세이프의 개발도 실제로 줄어들었고 결국 중단을 하게 된 것도 팀 파운데이션 서버로의 더 이전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해리는 나머지 그 같이 창업했던 두 명은 그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브라이언 해리는 이후에도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9년까지 일하다가 현재는 은퇴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은퇴를 할 때 뭐 동료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아담 코건이라는 사람이 브라이언 해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소스 컨트롤의 아버지라고 부른 부분에 대해서 그가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소스 컨트롤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비주얼 소스 세이프라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브 버전까지 빨리 가고 싶은데 1990년대에 그래도 다루면 좋겠다 싶은 상용 VCS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다른 VCS를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